얼마 전에 떼강도가 나타났어요. 몇십 명이 떼로 모여가지고 가게를 부시면 명품점에서 그냥 자기 것처럼 가지고 도망가는 그러한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대낮에 그것도 미국에서. 지금 우리가 어느 때보다 잘 살고 있는 또한 풍성한 곳에 있는 그러한 때인데 때강도가 나타난 거예요. 집마다 가전제품이 가득합니다. 옷장에 옷이 많아요. 입지 않고 놔둔 옷들 다 빨리 털어서 멕시코 보내세요. 버리기는 아깝고 입잔이 안 맞고 뭐 이런 옷들 다 좀 정리하세요.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썩은 거, 상한 거 골라서 버리기가 바빠요. 투고해 놓은 음식들, 먹다 남은 음식들 싸놨다가 버린 거 많죠. 우리는 역사상 어느 시대 어느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것을 원해요. 더 좋은 것을 원해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주저없이 남의 것을 착복해요. 노상 강도나 소매치기처럼 노골적인 그런 명백한 절도 행위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지갑이나 차량이나 핸드백을 훔쳐요. 그러나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이루어지는 절도도 있어요. 탈세, 보조금 신청서 조작, 부정직한 거래, 제값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고 파는 것, 거짓된 마케팅 등등. 또한 무시되는 절도 행위도 있어요. 매일 10여 장씩 회사 종이를 가져다 써요. 사무실에서 쓰는 사적 통화, 펜, 포스트잇,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함부로 쓰는 것. 백악관에서 하도 그 펜이 없어지니까 그 펜에다가 택을 붙여놨대요. 뭐라고 붙여놨냐면 이 펜은 백악관에서 도둑맞은 물건임. 그래도 없어지더래. 집에 많이 갖다 놓은 거야. 이 펜은 백악관에서 도둑맞은 것임인데 그거 집에 있어. 그리고 공적인 공공의 것들을 낭비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 다 도둑이에요. 도둑질이에요.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내 집, 내 차, 내 계좌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훔쳐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신용을 얼마나 잘 훔쳐가는지 요즘은 걱정이 돼. 인터넷 잘못 눌렀다가 정보 세면 은행 털리고 뭐 다 털리는 거예요. 오늘 8계명이 도적질하지 말라요. 도적질은 뭡니까, 여러분?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 재산도 될 수 있고 산업도 될 수 있고 지식도 될 수 있고 아이디어도 될 수가 있어요. 부당하게 빼앗아 낭비하여 손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입히는 거예요. 남의 재산을 은밀하게 훔쳐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기 행위에 의한 착복이나 노력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탐심과 거짓말과 도둑질 8, 9, 10 이 세 개명은 함께 묶여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재산의 사유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사유 재산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각자의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유권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의 사유권을 침범할 때 그게 바로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각자에게 분깃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올바른 사유 재산권 사용이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가 부여해줘야 돼.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것을 많이 뺏어오면 다른 사람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부익부? 예, 요새 말이 잘 안 되는데. 예,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한 거야. 그래서 나온 사상이 공산주의. 다 같이 일해서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눠 갖자. 의도는 굉장히 좋아요. 공산주의만큼 정말 부자와 가난한 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이념체계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념을 실행할 수 있는 인간들이 악해요. 욕심이 많아요. 그렇게 아주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을 관가함으로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모든 물건을 전부 공유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원칙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것은 네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어야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도둑놈이에요. 뭐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좀 내가 좀 가져다가 쓰면 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도둑질을 금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피조물도 일하면서 살도록 하셨어요.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노동이 일이 노동이 돼버렸어. 힘든 일이 돼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언제 쉬나 언제 일 그만두나 이게 소원이야.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도하신 것은 뭐냐면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이 재밌어요, 여러분요. 힘들게만 안 하면. 그리고 넉넉한 보상만 있다면, 결과만 있다면 성취도 있고 보람도 있어요. 재미도 있어요. 의미도 줘요.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된 에덴 동산은 무의도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빨개 벗고 아침에 사과 하나 따먹고 저녁에 배 하나 따먹고 점심에 배 하나 따먹고 저녁에는 뭐 따먹을까. 그리고 핑핑 노는 것을 에덴 동산이라고 착각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말은 일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건강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일하며 생산해내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은퇴하고 났더니 3개월 딱 좋고 그 다음부터 너무 힘들더래. 뭐를 해야 할지 모르겠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대. 누구와 함께 할지 모르겠대. 그래서 매일 와이프 꽁무니만 졸졸졸졸졸졸 따라다니니까 아내가 죽겠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 하미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라. 여러분 일을 해야 밥맛도 있는 거예요. 밥맛 없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은요 교회 와서 일 좀 하세요. 입맛이 돌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창조 질서예요. 그리고 또한 이 도적질은요 관계 질서를 파괴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당신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당신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 저 바다가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사랑과 관심과 신뢰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비인격적인 물질 속에는 우리의 인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것을 나눔으로써 관계가 깊어지거나 멀어져요. 그런데 주는 것이 아니라 훔쳐간다면 그 관계는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은 각자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서로 주고 받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요, 주지 않고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돼. 일방적으로 주기만 해서도 안 되고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서도 안 돼요. 주고 받으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고 받는 것이고 사랑을 주고 받는 것이고 관심을 주고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도둑질하다니 관계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계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도둑질의 유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것과 내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물질의 도둑놈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가룟유다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랬어. 돈깨를 맡았는데 회계인데 회계장부를 속여서 거기서 돈을 살살 빼가 누가? 가룟유다가.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을 파는 은삼십에 파는 그런 인격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도둑놈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팔지 않아요. 조금씩 조금씩 훔쳐가니까 정직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판 가룟유다가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폭리나 부당 이익을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부당 이익. 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타국인에게는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리나 부당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채무나 납세 불이행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예, 품싹 띄어먹지 말라는 거죠.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성문 안에 우구하는 계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싹을 당일에게 주고 해진 후에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싹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요, 돈을 엄청 벌었어요. 자바시장에서. 그런데 그 교회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인색하고 너무나 악랄해서 그 멕시칸들의 그 월급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얼마나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띄어먹고 힘들게 했는지 소문이 파다한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채무나 납세 불이행.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간의 도둑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도둑질하면 돈만 생각하는데 시간의 도둑질이에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는데 단체로 버스를 운행하지. 근데 꼭 한 분이 늦게 나와. 5분에서 10분. 그래서 30명, 20명이 맨날 그분을 기다려요. 그러면 10분 곱하기 20 하면 얼마예요? 몇 분이에요? 200분이야. 열흘이면 2000분이야. 여러분, 우리가 시간 약속을 어느 때는 못 지킬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시간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 이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다섯 번째, 성경에 거짓말로 남의 명예를 훔쳐가는 것. 거짓말로 다른 사람 명예를 훔쳐가는 거예요. 흠을 내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잘한 일을 내가 받는 거야. 훔쳐간 거죠. 다른 사람의 명예를 내가 받는 거. 또 한 가지는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내가 거짓 증거함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나를 비난하고 헐뜯고 거짓으로 얘기함으로 내 이름이, 내 명예가 아주 깎여진, 굉장히 속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거짓말로 했다고 그러면서. 이것을 주님께서는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신명기 24장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이에요? 곡식을 걷는데 그냥 다 걷고 그 다음에 이삭까지 다 주워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좀 남겨두라는 거죠. 새를 위해서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펄벅 여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감동을 받은 게 하나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감을 추수하는데 감을 남겨놓더래. 왜 저거를 안 따는가 그랬더니 새들이 와서 먹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감을 남겨놓. 그것이 너무 감동이 되고 그것이 야 성경적이구나. 성경대로 사는구나 조선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여유로움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그러한 것들. 이것은 네게 아니고 바로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을 위한 것이다. 그것까지 네가 싹 다 먹지 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기름 짜듯이 다 짜서 먹습니까 혼자? 존 크리스토스톰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우리의 물건을 나누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 같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그들의 소유다. 다른 사람의 옷을 훔친 사람을 우리는 도적이라고 부른다. 만일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힐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도 같은 이름을 붙여야 하지 않을까. 마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의 것들을 드리지 않는 것을 도둑질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 레위기 27장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느냐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성경에서 말한 도둑질인데 그러면 이 8계명을 적극적으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무엇이냐면 선한 청지기로 살아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선한 청지기로. 청지기로 살라는 말이 아니고 선한 청지기. 왜냐하면 성경에는 선한 청지기도 있고 악한 청지기도 있어요. 청지기는 뭡니까 여러분? 집사잖아요. 스튜어드예요. 그러니까 내 것은 아닌데 주인의 것을 받아서 주인의 원하심대로 관리하고 쓰는 것, 이게 청지기야. 근데 그것을 잘하는 사람을 선한 청지기라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 뜻과 상관없이 쓰는 사람을 악한 청지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로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잘 관리해서 써야 돼요. 만약에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으면, 손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배상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예요.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손해를 입혔고 훔쳤고 그랬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끝나면 안 돼요. 뭐예요? 배상해야 돼. 배상할 돈이 없어. 다 써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조금씩이라도 갚으세요. 5불이라도 갚아. 그 그것이 회개하는 마음, 내가 당신의 것을 손해를 입혔습니다 하고 하는 표시야. 회개했으니까 입 싹 씻고 난 괜찮아,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백히 하셔야 돼.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양 한 마리를 훔칠 경우 네 마리로 배상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정신적인 피해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후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솔직해야 돼요. 이 영역에서 정말 잔인할 만큼 정직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거울을 보시고 내 모습을 보시고 내가 훔쳤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라고 해야지. 잠시 빌린 것뿐이야, 주었어, 땅에 떨어진 줄, 땅에 떨어진 줄을 주워왔더니 소가 따라왔어, 뭐 도움을 좀 받았지, 나중에 여유 생기면 돌려줄 텐데 뭘. 아니면 다 그렇게 하는데, 다 저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도둑질은 도둑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방식으로 누군가가 그 비용을 치러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건값이 오르든지 세금이 오르든지 사회복지 서비스가 줄어들든지 경찰관을 더 고용해야 하든지 경비를 더 도해서 물건값이 오른다니까요. 도난경보기를 더 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남의 것을 정직하게 다루기로 다짐하셔야 돼요. 내 것을 사용하듯이 내 물건을 아끼듯이 사용하셔야 돼요. 집에 물건은 아끼면서 교회 물건은 안 아껴. 내 집에 물건은 그렇게 아끼면서 공공장소, 공원 가서는 안 아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공원에 청소하는 사람들을 또 써야 돼. 그 비용이 택스로 나가. 그 택스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또 내야 된다는 것을 왜 기억 못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것은 엄청 아끼면서 다른 사람의 것은 그냥 펑펑 써. 그게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시라.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가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진짜 고지식해요. 그래가지고 그분 사무실에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프린터가 두 개 있어, 프린터 기가. 그래갖고 교회 공적인 일을 쓰는 것은 교회 프린터로 하고 자기 개인적인 일인 것은 자기 개인적인 프린터를 쓴대. 여러분, 내 것이 아니면 주인의 허락 없이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에이, 그렇게 융통성 없이 그냥 쓰고 나중에 갖다 놓지. 그러다 안 갖다 놓는다니까, 잊어버린다니까. 그리고 갖다 놓기 전에 주인이 그것을 보면 화가 난다니까. 콕 하나도 그냥 먹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웃음이 나오는데 엄격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팔계명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족하며 사세요. 여러분, 내가 만족해, 자족해. 근데 도둑질 하겠습니까? 도둑질이라는 것은 모자란다는 얘기 아니야. 결핍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욕심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자족해. 그 뭐 도둑질 하겠어요? 자족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족하며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도둑질 안 하려면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 신령하다는 것, 이것은 다 무슨 얘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모자란다, 불평이나 하고 궁색 떨고 불평이나 하고 염려하면서 예수님 잘 믿어?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자족할 수 있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깨달으셔야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습니까? 만족이라. 그거를 배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 못해요.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있었고 입을 것이 입을 옷이 있었다면 만족하는 이게 예수님 믿는 삶이야. 왜? 내일 또 주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또한 가지고 가지 못할 거 아닙니까? 이런 뭘 가지고 가실 수 있겠어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타락은 지금보다 조금 더 부해져야 되겠다, 좀 더 나아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타락이라니까요.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니까요.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니까요. 욥은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신앙이에요.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비천할 때도 풍부할 때도 항상 자족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배워야 이게 신앙이란. 신앙이라는 것은 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너 나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내 삶 속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으면 되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간구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도 안 하면서 매일 불평이나 하고 없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인들이 새벽기도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 다들. 나온 사람들은 뭔가 필요한 사람이고 안 나온 사람은 하나도 안 필요해, 지금. 만족이야.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야, 그죠? 필요한 사람들은 나와서 기도하세요. 없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라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살핌과 사랑을 부인하는 행위예요. 아, 요거 내가 살짝 속이면 이 얼마가 되는데,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먹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능히 채우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러분, 청지기로, 선한 청지기로 사는 것은 정기적으로 드리고 구제하세요. 에베소 4장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도둑질을, 그 탐심을, 탐욕을 방지하는 길이 뭐냐면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구제하는 거예요. 이 구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나를 위해 바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 이게 구제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적질과 정반대되는 개념이 구제예요. 도적질 반대말 구제. 왜 우리는 구제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재산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분깃들이 있다면 그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사용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소유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관리하여서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해요.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니까 이 일을 좀 판결해 주십시오. 우리 형님이 우리 부모님 재산을 혼자 꿀꺽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이 나눠서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좀 재판 좀 해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부자가 농사가 잘 돼서 창고를 졌어. 근데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어. 그래서 더 창고를 짓고 이제 편하게 먹고 마시고 놀면서 지내자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 쌓아놓은 것이 네게 되겠느냐 이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물질의 이 청지기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많으니까 심중에 생각하며 말했어요. 셀프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셀프톡을 다 하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생각이 어때요? 많아져. 고민도 많아져. 걱정도 많아져. 생각할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생각할 게 별로 없어요. 택스 걱정을 합니까? 뭐 소득세 걱정을 합니까? 뭘 걱정을 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심중에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쌓아예요. 쌓아.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창고를 더 크게 져서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둬야지. 또 많이 쌓아둬야지. 쌓아, 쌓아, 쌓아. 여러분 근데 물질은 절대로 쌓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쌓아놓은 것 같은데 한순간에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끝이에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한 뭐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돈이 좀 있는 모양이야. 한 몇십만 불이 있어. 근데 몇십만 불이 있고 이제 일도 안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산. 벌벌벌벌 떨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해줬대요. 당신이 한 달에 만 불씩 써. 그러면 얼마예요? 1년에? 뭐 한 10만 불 써. 여러분 10만 불 쓸 수 있어요? 줘봐요. 줘보면 쓸 수 있어. 그죠? 뭐 없으니까 못 쓰지. 그래가지고 그분이 10년을 더 살면 얼마예요? 100만 불. 집도 있어. 여러분 우리 한 달에 1,000불 쓰기도 쉽지 않거든요. 10,000불을 어떻게 써?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심중에 생각하기를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내 돈을 다 쓰고 갈까를 플랜하란 말이에요. 지금 내게 주어진 그것, 그것이 얼마든지 간에 그 총 자산을 내가 나누기 매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 쓸 거다. 그리고 나는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아무런 미련 없이 아무런 아쉬움 없이 갈 거야 라고 쓰시라니까요. 계획을 하세요. 그러면 바빠. 뭐하기? 쓰기 바빠. 모자라. 시간이. 돈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다고 그랬어요. 물질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내 욕심을 절제하고 제약하는 데 가장 좋은 테스트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딸이 아르바이트를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미니멈 받고 하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엄마가 하나님 앞에 십일조 떼라 그랬더니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는 게 이제 몇 개월이 지났어. 지금 몇 개월 동안 모아놨는데 한 목에 드리려고 그러겠지만 드릴는지 안 드릴는지 모르겠는데 욕심 있는 거 몇 푼 되지도 않는데 너 네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면 그렇게 해라. 쉽지 않죠. 애들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욕심, 물질에 대한 애착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돈이 없어도도 아니에요. 돈이 있고 많고 상관없어요. 드리세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나누세요. 나누셔야 돼. 밥도 좀 자주 사고 커피도 사고 나누. 나는 없는데 뭘 나누?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당신과 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물질이 있다니까. 커피 한잔 나누시면 되잖아. 스타벅스 커피가 비싸면 맥도날드 시니어 커피 사면 되잖아. 가끔 쿠폰 나오면요 아이스 커피도 1불 미만에 살 수 있어요. 우리 친구가 커피 먹자고 아이스 커피 먹자 그러면 그거 꼭 세일하는 날이야. 맥도날드 나누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에? 드리고 나누고 누리람. 누리. 이 세 가지 쌓아놓으면 안 돼. 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누고 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게 준 거 딱 해보세요. 나 90살까지 나 신나게 건강하게 나 잘 여행도 하고 그럴 거야. 그럼 90까지 몇 년 남았어요? 그거 나누기 몇 해서 한 달에 얼마씩 쓰면 되겠구나. 1년에 얼마 쓰면 되겠구나. 야 이거 다 쓰고 하기 되게 힘들겠는데. 누리세요. 그냥 아둥바둥 살지 말고. 하나님이 절대로 이 땅에 뭐 재산 남겨놓고 가라고 안 그랬어요. 다 쓰고 가라고 그랬어요. 쌓아놓고 가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시겠죠? 세 가지. 명심하시고 물질에 대한 욕심, 탐욕을 이게 죄성이거든요. 버리세요. 이 세 가지 적용하시면서 오늘 8계명을 지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